44비트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4비트 정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에 19번째, 벌써 19번째예요. 꽤 많이 했네요. 네, 진행을 맡은 너구리입니다.
네, 낙교시입니다.
시피입니다.
유은입니다.
네,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그죠? 여기 지금 저희가 계속 공간도 계속 바뀌고 장비도 계속 바뀌고 해서 오늘도 좀 세팅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점점 좋은 환경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라서 좀 이해해 주시면
거의
좋겠습니다.
5년 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웃으니까 저희 빨간색 하긴
네,
하네요.
조금 네, 메인 볼륨 좀 낮췄어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아웃사이더님이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뭐요?
윈드서프는 에디터 인원 아닌가요?
아니, 저도 윤이 준비해 준 거 아니에요?
아, 윤이 준비하셨나요? 네.
서로 미루기.
네.
네. 윤이 얘기해 주시나요?
윈드서프가 뭔가요?
저 윈드서프
능청스럽게.
걔 커서 같은 거 아니에요, 윈드서프?
그렇죠.
저 커서보다 약간 먼저 떴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먼저 나왔던 거. 그래요?
네.
저는 커서가 그 계열에서 처음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드서프가 약간 마이너했고 커서가 빨리 탄 느낌?
그게 오늘 그 저희도 뭐 특별히 뭐 안다기보다는 윈드서프 관련해서 블로그 글 올라온 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얘기를 할까 뭐 가져와봤습니다.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좀 늦었죠. 이게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면
사건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 아주 많은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팩트만 한 4월 꽤 됐죠. 4월 정도에
네.
오픈 AI가 윈드서프를 30억 달러.
30억 달러. 인수. 네, 30억 달러에 사겠다. 협상 중이다라는 뉴스가 퍼졌죠.
그 전으로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네, 그 전으로
산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쭉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이 왔어요. 3달이 지났죠.
갑자기.
네, 갑자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7월에 갑자기 진짜 한 딱 연속해서 뉴스가 났던 것 같아요. 오픈 AI랑 윈드서프 인수 결렬. 나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구글이 CEO 포함해서 핵심 인력들을 구글 딥마인드인가요? 데리고 간다.
42명,
예.
41명 엔지니어를
24억 달러에.
예, 24억 달러에.
네, 24달러에. 내용은 잘 모르겠었는데 그때 갑자기 막 피차 순다이가 메인에 걸려 있는 기사들이 막 돌고 그랬었죠.
아, 그렇죠.
갑자기 그 뭐지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했어요. 인수 결렬 뭐 뒤에서는 뭐 많은 일이 있었겠죠. 결렬 되자마자 갑자기 구글이 핵심 인력 데리고 간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핵심 인력만 데리고 가고 회사는 있었잖아요.
아, 저는
그것도 정확히 안 하셨죠.
왜냐면 CEO가 같이 간다고 하면 그게 회사 팔린 거지. 이게 왜 CEO가 간다고 하지? 대표가 없어. 뭔 소리야? 하면서 봤죠.
그래서 약간 구글이 기사들이 막 그렇게 났었던 것 같아요. 구글이 뭐 인력을 데려간다? 그러니까 막 정확히 회사가 인수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구글이 윈드서프를 인수한다가 아니라 인력을 데리고 간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났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윈드서프는 코그니션에 매각됐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그래서 무슨 소린가?
코그니션은 뭐예요?
코그니션은 그 데빈이라고.
이것도 에디터 이름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아니에요?
AI
일 시키는.
그래서 데빈은 그거죠. 처음에 500달러? 한 달에 500달러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유명했었죠. 500달러짜리 에이전트를 판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AI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네. 그 방식으로 팔았던 것 같아요. 걔한테 태스크를 주고 걔가 일 끝나면 나한테 가져오고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데빈을 만드는 회사가 코그니션인데 코그니션이 윈드서프를 사간다. 요게 이제 7월 중순에 이틀 만에 다 벌어진 2-3일 만에 다 벌어진 일이었죠. 네. 근데 이제 좀 지난 얘기죠. 아까 나균님 얘기대로 좀 지난 일인데 이게 얼마 전에 누가 올린 글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셨더라고요. 윈드서프가 마진콜을 당했다라는 글이 지난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좀 늦은 소식이지만 맞습니다.
마진콜을 당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진콜을 나근님 마진콜을 당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경제
주식밖에 사지 않기 때문에 네.
마진콜이 그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대출 신용 거래할 때 신용으로 돈 빌려서 사잖아요 주식을.
주식을 돈을 빌려서 네, 산다.
돈을 빌려서 사는 거니까 내가 네. 100만 원어치 사고 싶은데 네. 만 원밖에 없어. 네. 만 원으로도 주식 살 수 있거든요. 이자 내면서.
아, 네.
대신 주식이 100달러에서 99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1달러 다 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마진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금액 한인데 그거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 그게 마진콜이라서 그냥 강제청 그러니까 추가금을 네가 더 넣었던지 맞아요, 맞아요. 1달러 네. 더 넣었던지 그게 마진콜인 것 같죠. 옛날 방에 전화해서 지금 이거 청산 빵원 되기 싫으면 증거금을 보증금을 더 내라.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걔네도 손실을 보기 싫은 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네.
확정 지어버리는 거죠.
마진콜 당하면 청산 당하는 거죠. 네, 보통 그, 그런
그냥
거죠.
그 시장가로 그냥 팔아버리고 끝난다고 들었어. 뭐 합리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회사에 안 좋다. 회사의 미래가 불안정해 보인다. 그렇다기보다 거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마진콜을 당한 거는.
네. 실제로 마진콜을 당한 건 아니고 마진콜을 네. 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다.
오. 네.
이거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샀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떨어지면 그냥 강제 청산 당하는 거죠. 근데 아, 이제 네. 약간 이 윈드서프도 약간 그 투자를 받은 돈으로 API를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AI 에이전트를 운영하다가 도저히 못 버티는 상황까지 와서 아마 팔린 것 같다라는 블로그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오픈 AI가 이제 AI 에이전트 AI 툴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코덱스가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AI 툴이 없었다는 게
오픈 AI에 없었죠.
오픈 AI가
코드 쪽에서 예. 막 밀리는
맞아
느낌이었죠.
맞아요. 오픈 AI는 ChatGPT가 잘 되지 무슨 코드가 잘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윈드서프라는 이 프로덕트를 사서 시장에 진출하겠구나. 그리고 오픈 AI는 그렇죠. 사실 모델 벤더잖아요.
네.
그래서 모델을 왕창 때려서 부을 수 있는 파워가 있는 회사니까 윈드서프를 사고 그 프로덕트에다가 오픈 AI 모델을 얹혀서 하면 시너지가 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말이 된다.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윈드서프라는 회사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회사가 이렇게 30억이나 가치 30억 달러의 가치가 있구나. 이게 뭐 그럼 커서는 얼마나 더 비쌀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진행하는 걸 이제 쭉 지켜보다가 근데 7월에 갑자기 결렬.
네.
결렬됐네. 아쉽다고 뭐 다른 데 더 네. 비싼 데 팔려나?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었죠, 사실.
중간에 뭐가 있었죠?
중간에 5월에 코덱스가 나왔죠.
아, 코덱스가
나왔죠. 그래요?
코덱스 열선이 나와서
오픈에 이거를
윈드서프 팀이 만든 건가 이제.
코덱스는 많이 구리긴 하잖아요.
좀 다르긴 하죠. 네, 좀 다르고.
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르긴 하고 이게 약간 연결되는 건가? 여기서 이제 하고서 윈드서프 팀이 들어와서 협업을 하는 건가?
아,
에디터까지.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죠.
아,
코덱스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왜냐면 코덱스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완전 웹 서비스로만 제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덱스가 돌아가는 코덱스라는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 좋은 모델은 웹 서비스밖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웹 서비스에서 돌려야지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아...
그게 아니라 코덱스 원 미니라는 건 또 그
네.
CLI 돌릴 수 있는데 그건 다른 거라서. 그리고 코덱스라는 CLI는 원래 있었을 거예요. 많이 안 써서 그렇지. 네. 그런 상황?
고유명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코덱스가 그 이전에 또 있었다는 것도
네.
있었고
그렇죠.
엄청 혼란스러운 이름이
그래서 원래 코파일럿의 모델 이름이 코덱스였죠.
아, 예.
이제 결렬이 됐다. 그럼 뭐 결렬 됐나 보다. 뭐 딴 데 나중에 팔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오후였나?
네.
갑자기 CEO가 구글 브레인에 간다 그러고
40... CEO가
예 네,
CEO.
CEO가 구글 브레인 간대요. 근데
네.
그리고 그 회사를 그 저는 처음에 살짝 봤을 때는 구글이 샀나 보다 인줄알았죠.
그렇죠.
구글이 산 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냥 인재 인수만
CEO만 데리고 간다고?
CEO랑 핵 지금 여기 블로그를 보면 핵심 인력 41명을 같이 갔는데
네.
이게 이거의 금액 24억 달러를 지불했대요. 이것만 이 그러니까 41명의 엔지니어랑 CEO에서 24억을 지불한 거예요.
거의 한 3조.
그렇죠.
네, 3조.
근데 아주 위에 오픈 AI에서
그러면 한 명당 1000억씩 받아가면
근데 아니, CEO한테 훨씬 많이 걸려있겠죠.
그러니까 엠빵해도 한 명당 1000억인데
근데 윈드서프의 인수 예상가가 30억 달러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구글에서는 이럴 거면 그냥 통째로 윈드서프를 사면 되지 굳이 이렇게 가져가는 게
6억 달러 아낀가?
아, 6억 달러.
아니죠.
제품이 아니죠. 6억 달러의 가치가 없었던 거죠.
아니, 다르죠.
네.
똑같이 30억 달러야.
네.
근데 이제 회사를 사면 윈드소프트 투자 많이 받았잖아요. 대표랑 이 사람 지분 10분의 1일 수도 있어. 그럼 나는 3억 달러 받는 건데 30억 달러를 내가 온전히 받는 거랑
아, 그쵸.
지분 회사 지분으로 해서 3억 달러 받는 거랑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오픈AI가 살려고 했는데 구글이 깨판친 거지.
그렇죠. 똑같이 아. 30억 달러인데 사람만 빼가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회사를
훨씬,
버리고
훨씬 낫죠.
개인하는 게 훨씬
아,
더
왜냐면 원래 있다면. 얘기했던 게 오픈AI 주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오픈AI 주식이냐 현금이냐 이제.
아니죠. 그것도 오픈AI 주식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인이랑 교환하는 거니까 아, 그쵸, 내가 그쵸, 그쵸.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대표면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국이었으면 메임으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구글이 뭐 다 현금으로 주는지 뭐 무슨 네. 조건 있는지
아, 조건은 많이 있겠죠.
어쨌거나 네. 결국 개인한테 올 돈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윈드서프라는 회사를 샀으면 이 윈드서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가는 건데
그쵸.
이걸 그 지분 가진 사람한테 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린 이 인력한테 주고 싶어 인 거고 CEO 입장에서도 내가 이 회사에게 지금 이 인수를 성사시키면은 이 VC 좋은 일 하는 거고 지금 내가 그냥 애들 데리고 넘어가면 내가 돈 버는 거고
아니 그렇긴 한데 그쵸, 그렇게 그쵸. 하면 VC가 그 사람한테 두 번 다시 돈을 주겠냐는
그쵸.
그렇게 하면 인재인수당 할 때 다 개인한테 가지 그러니까
아, 그런
약간
거?
그쵸. 아까 말한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VC는 대표 믿고 돈 줬는데
근데 이게
할 수도 있지.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VC한테 보상도 했을 거예요 아마 하지 않고 데려갈 수가 없겠죠.
모르죠. 그러니까 대표 데려가고 회사는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려가죠.
근데 무슨 근거로 줘?
뭘요?
인력 인수라고 아, 했는데.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VC한테 저는 안 줬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아까 코그니션한테 팔았다 그랬잖아요. 코그니션이 네. 2.5억 달러를 지불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 VC가 이 윈드서프에 투자한 금액 2억 달러 정도는 된대요.
그러니까 그 본전치기나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대표 지분을 뭐 포기했으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완전 손해지. 지금 윈드서프 오픈AI한테 30억 달러에 팔았으면 오픈AI 주식으로 받는 건데.
아 그렇죠. 네.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특이 어떻게 보면 이 41명과 CEO가 이 윈드서프라는
40인의 도둑도 아니었죠.
윈드서프라는 회사를 버리고
그러니까요.
간 거 아니,
저는 거기에 대표가 있다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CEO가 창립자인지 그냥 전문 경영자인지 모르겠어요.
창립자겠죠.
창립자인 네, 것 같아요. 아직... 창업자가 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히 하는데 둘 다 네. 네. 둘 다 구글로 갔고
아, 둘 다.
지금 윈드서프 CEO는 7월부터 CEO예요. 아, 링크드인에.
그 일 있고 나서.
제프 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럼 진짜 외부에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헤드 오브 비즈니스로 하다가,
아, 네.
2년 동안 헤드 오브 비즈니스로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 네. CEO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위에 핵심 인력들이랑.
나가니까.
창업자들 다 네. 나가고, 얘가 이거
아니, 창업자들 안 나갔죠.
창업자들 나갔죠.
창업자 남아 있는 창업자로 거기 써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데 그거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나중에는 이거 책이나 뭐 이걸로 나올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스토리 다 나오니까 인스타그램만 해도 그 무슨 필터 뭐였나 그런 걸로 해서 그 인스타그램 내부 페이스북에 인수되고 나서 그 내부 스토리를 다 책으로 펴냈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위워크 같은 스토리도 풀릴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구글이 이제 윈드서프 핵심 인력을 데려갔잖아요. 구글이 에디터를 내놓는 걸까요?
내놓긴 했죠. 줄스를.
줄스라는 에디터가 있어요? 네.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구글이 데려간 게 아니라 딥마인드가 데려간
딥마인드가 데려갔어요.
딥마인드가 데려갔어요. 아, 딥마인드.
근데 딥마인드는 연구소 아니에요? 여기는 뭐 에이전트 내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좀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 데려갔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이거 프로덕트 만드는 팀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윈드서프는
모델 만드는 데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커서 쪽이 엄청 화려한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 경력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드서프도 그렇게 화려하니까 팀을 데려갔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델이나 이런 거 성과를 내놓는 팀이 아니라 사실 그냥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 자체를 이렇게 비싸게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스타트업도 인수 사례도 보면 모두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뭐야 순다 피차이 뭐 동생이든지 뭐든지
근데 뭐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이긴 하죠. 사실 인력 인수로 봤을 때
그쵸.
인당 이렇게 데려가는 거는 뭐 사실 뭐야 인스타그램 사는 그런 거랑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확실히
근데 요즘 뭐 버블이 많이 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그램이 한 사람당 천억 원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건 모르고 1조에 샀는데 10명. 10명쯤 되니까 엠빵 한 거지. 네. 실제로는
엠빵 많이 가져갔고
앞에서 한 8천억 가져갔고 왜 그랬겠죠?
이것도 이건 1인당 5,700만 달러 정도 주고 데려간 거래요. 1인당 아, 500억씩
똑같이 나누면
5,600억씩 네. 데려가
엠빵인데 저는 엠빵. 둘이서 1조씩 가져가고 나머지 39명이 그렇겠죠. 1조를 나눠갔지
그렇게 해도 많이 가죠. 저도 그런데 헤드급을 그리고 헤드급은 대부분 그 주식 보상으로 많이 나가니까 주식 가치로 계산해서 좋겠죠. 왜냐면 구글도 그쵸.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구글 올랐죠. 주식이면 뭐 현금이나 다름없죠. 시장에 팔면 되는
아, 그렇죠. 근데 저렇게 했으면 아마 인력 인수면 아마 락인 조건 같은 거 꽤 빡세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다
받고 했겠죠. 그냥 다 나가버리면 망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까지 회사를 팔아야 했냐?
뭔가 잘, 급하게.
네, 급하게 여기 블로그에 써 있는 거는 이제 각 윈드서프 입장에서는 이제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 왜냐면 경쟁자가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드는 자기 모델 그냥 싸게 해서 네. 할 수 있을까?
약간 석유로 치면 원유 사업자랑 네. 경쟁하는 거잖아요. 나는 원유 받아서 아. 정제수 주유소에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매업자랑 소매업자가 싸우는 느낌인 그렇죠. 거고. 비용을 줄일 수도 없다. 비용을 그 그러니까 API 요금을 아 비용으로 줄일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얘네들은 AI 그 코딩 에이전트니까 이 액션을 하려면 AI API를 계속 써야 되는데 네. 그걸 안 쓰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비용을 줄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성장을 멈출 수도 없는 건 이제 비용 우리 고객한테 받는 금액을 올릴 수도 없다. 그럼 고객들이 다 나가니까 우리 성장이 멈출 네. 거야. 그럼 또 그거대로 회사가 또 망할 거고. 피벗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제가 이해를 못 하긴 했었어요. 피벗은 이제 다른 아이템을 해볼 수도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서비스 비용을 올려서 매출을 확 끌어올리기도 애매해.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API 비용을 무조건 내기는 해야 돼. 이게 없으면은 서비스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성장도 멈추기 위해서는 마케팅 같은 것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럼 피벗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럼 결국에 약간 선택 사항이 없는 거죠. 이게 빨리 엑시트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엑시트 잘 결렬되면서 좀 급하게 이렇게 했다고 블로그에는 써 있더라고요. 컸어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
글을 쓴 분은 누구라고요?
그거는 그런 외국 글이에요. 아. 네. 네. 외국 글. 뭔가
근데 커서도 비슷한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낙견님 말한 대로 커서는 조금 더 뭔가 이름값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회사 단위로 팔리거나 뭔가 왜냐면 커서는 투자자들도 뭔가 좀 좋은 데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튀면 안 튀면. 받아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커서는 또 업계 1등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1등은 뭔가 아니죠. 지금 이미 모든 사람들 다 클로드 코드가 1등인 건 알고 있죠.
근데 클로드 저는 코드 빼고 클로드 코드는 너무 예외적이에요.
근데 클로드 코드가 잘 나가긴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100달러, 200달러를 쓰는지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통계가 없으니까.
통계는
아.
없는데
많이 쓰고 있는
커서보다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커서도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근데 당연한데 커서는 20달러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20달러로 수익이 결국 나오냐. 네. 요게 관건이긴 하죠.
그게 확실히 클로드 코드가 좀 사기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PI 비용 비교하면은 거의 몇천 달러대씩 쓸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이제 사실 쟤네가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20, 30% 할인 받아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는. 네. 그래서 약간 커서의 강점은 이제 남은 거는 다른 데랑 빨리 제휴하는 거. 구글 같은 데랑. 네. 그런 거 하면서 GPT 빨리 제공해서 GPT-5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거랑 그리고 다양한 모델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서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성장을 멈출 수 없다랑 비슷한데 이쪽 AI 코딩에서 압도적인 1등일 때는 뭐 API 비용이고 뭐 다 상관없는데
그쵸.
이미 헤게모니는 그러니까 한국도 조금 늦게 넘어오는 것 같지만 이미 미국에서 이런 데 보면 제가 한 달 전인가 저희 클로드 코드 쓰기 전부터 봤을 때 걔들 클로드 코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도 제가 봤더니 이미 헤게모니 넘어가 버렸고 클로드 코드 VS 코드 익스텐션 나와가지고 뭐 장점이랄 것도 따로 없고 그냥 커서에서 좀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수준이라서 이게 거기서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이미 뺏겼고 비용 효율 아까 비슷한 문제죠. 그렇죠. 그렇다고 비용을 효율화할 수도 없어.
그렇죠.
클로드 코드한테 돈 클로드한테 돈 내야 돼 우리는.
뭔 짓을 해도 엔트로피보다 싸게 네. 팔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엮여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글이랑 이런 거 제휴하는 모델로 가야 되는데 구글도 제미나이 내놓고 줄스 내놓고 그렇죠. 다 클로드 API 비용으로 걔들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니까 이제 커서가 약간 메리트 있는 시점이 좀 지나가 버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죠.
저는 이 시장 상황을 볼 때 이제 모델을 만드는 엔트로픽이나 뭐 오픈 AI나 이런 데가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원유라고 하면 그 원유를 가공해서 팔던 회사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 세계에서 사실 똑같았죠. 애플이 아이폰을 내면 그 아이폰에 좋은 앱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드파티들이 생기고 걔네들도 먹고 살다가 한 5년쯤 지켜보고 애플이 저 시장 좀 아까운데? 그럼 그때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모델을 만들던 회사들이 이런 거 다 먹어버리니까 금방금방 먹어버리니까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고 네. 그것도 맞기는 한데 전적으로 맞기는 한데 클로드가 경쟁력이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클로드가 너무 경쟁력이
있다. 클로드라는 모델이 네. 쓸만하다는 거죠. 만약 얘네가 GPT-5보다 훨씬 못해. 네. 그리고 코딩 에이전트를 아무리 코크를 많이 줘도 그냥 그저 그러면은 애매한 포지션이 됐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잘하고 굉장히 잘하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싸게 제공하고 근데 API 가격은 안 내렸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구모델도 안 내려요, 얘네는. 그러다 보니까 이 API 중간에 갖다 쓴 애들은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약간, 오일 그, 석유, 시추한 애들이 네. 덤핑하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맞긴 하죠. 결국은, 뭐지? 애플 같은 비유에서는 사실 이미 플랫폼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뺏어올 수 있는 건데, 기능 같은 건. 이건 사실 엔트로픽이 뭐 플랫폼을 잡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진짜 제품 경쟁력으로 붙어가지고, 이겼죠.
그 가격이랑 네. 제품이랑 둘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윈드 서프 제가 막 쓰고 있던 툴은 아니라서 그냥 7월에 별일 다 있네.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이 글을 보고 다시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4월에 네. 오픈AI가 살 때는 아마 최강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 1, 2, 2위 커서랑 윈드서프
코드 쪽에서 업치랑 한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커서는 누가 봐도 안 팔 것 같고 윈드서프라고 사는가 이런 느낌이죠. 그런,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뭐 진짜 내막은 모르죠. 추측이지만 근데 그 협상 과정 중간에
구글이
상황 그러니까 클로드도 나오면서 상황이 애매해진 거죠. 약간 저는 약간 오픈AI도 지금 이거 상황이 맞나? 이 상황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플레이어가 빅 플레이어가 뛰어들고 그게 성공을 갑자기 몇 달 만에 해버리고 이제 너도 나도 나도 저기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잠깐만 얘네 같이 정말 있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때 구글이 최근
그렇죠. 구글은 이제 인력만 우리 제품 관심 없어. 제품 만들면 되지 우리가.
그런 소리야. 딥마인드 쪽이니까 뭐
그게 더
생뚱맞은 데서 데려간 걸 수도 있지.
근데 구글이 그것도 특이한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냥 제품 취향 가져가도 되잖아요.
아니죠. 그 제품이 별로 상관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으니까 제품 취향 가져가도
아니죠. 제품 취향 가져가면, 아까 말한 대로 법인한테 돈을 줘야 돼요. 개인들이 안 올 수 있어요. 개인한테 30억 달러 주는 거랑, 이 사람들이 지분 10% 가지고 해서 30억 달러 주면, 이 사람들 사실은 3억 달러 주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완전 다르죠. 제품은 못 가져오죠.
저도 이 말에 공감되는 게, 이제 구글이,
어느 레벨에
구글이 구글이 윈드서프를 샀어요. 네. 근데 다른 회사에서 이 41명이랑 CEO를 그냥 인력이 다 그냥 월급 더 줄 테니까 이직할래? 해서 데려가면 끝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 속빈강정만 사게 되는 거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진짜 원하는 거에 제대로 된 가격만 주고 샀 거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는데 윈드서프가 투자를 AI 쪽은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투자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초반에. 근데 그럼 지분율이 석이 많이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제가 책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옛날에 뭐 페이스북이랑 트위터가 광고를 뛰어들려고 막 싸우던 시절에 스타트업을 산 책 같은 게 있어요. 좀 유명한 책인데.
무슨 몽키 그 카우스 몽키 그 책 아니에요?
카우스 몽키 그 책인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건 뭐 되게 쬐끄만 스타트업이었는데 거기를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은데 사가면서 얘 관심사는 이 직원들, 그러니까 앞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나랑 일할 얘네지, 이 뒤에 있는 VC는 노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인수 금액을 낮추고, 사이닝 보너스 같은 거를 이만큼 올려서, 그러면 VC하고 나눠 갖는 거는 쥐꼬리만큼 나눠 갖고 끝! 회사 팔았으니까 내가 엑싯! 끝! 하고, 얘한테 다 줘보는 거죠. 왜냐면 나는 똑같이 어차피, 예를 들어 천억 쓸 건데 나는 이 천억이 얘한테 웬만큼 갔으면 좋겠지. 얘는 10억 받고 제가 900억 가는 게 싫은 거죠. 네. 어차피 난 쓰는 돈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그때 봤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도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이 글을 볼 때 약간 제 생각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관점이라는 게 마진콜이라고 얘기를 했을 네. 때 사실 그 앞에 팔려나간 직원들은 그냥 좋은 거다. 그냥 우리는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렇죠. 제대로 된 네. 돈 받고 그렇죠. 팔려나갔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그리고 사람들 별로
그렇게 돼요. 라인을 잘 탔어야지.
네, 저는 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도의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네. 마진콜이건 뭐건 나는 일단 엑시트했다. 끝. 거기까지인 거고. 그럼 남은 회사의 가치가 이제 남은 회사의 가치가 이제 그런 마진콜인 상태였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아, 이 사람들 그렇죠. 나갔을 그렇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 회사를 계속 유지해나 가치가 있나? 부시랑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 블로그 끝에 되게 맛깔스럽게 그 글을 썼는데 이게 내용, 실제 일어난 일을 해석을 해보면 VC가 민드서프에 2억 달러를 집어넣어서 민드서프는 GPU를 사고 데이터를 산 다음에 엔지니어 42명이 이제 그 스킬을 배우는 거죠. 그 GPU랑 그 데이터셋으로. 그 다음에 구글이 이 스킬을 사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간 거니까. 그리고 비즈니스는 품돈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비싼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이게. 그렇게 맛깔스럽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돈으로 자기들이 24억을 번 그쵸? 거나 마찬가지로 아, 투자 받아서 그걸로 나... 공부한 다음에 내 몸값이 이렇게 띄운 거 난 팔고 아... 얘네는 이제 지네, 여기서 돈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맛깔스럽게 써놓은 것 같아요.
VC들도 투자할 때 그래서 핵심 인재들을 원래 걸어놓는 거고. 특히 이런 기업일수록 이 기업도 다시 또 인재 데려올 때 비싸고 좋은 사람 데려올 때 걸어놨어야지.
근데 걸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그래요? 가버리면 다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갈 수 있죠.
포기하고 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더 빨리 팔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VC들도 팔아버린다? 입장에서도 이거 저렇게 갈 것 같으면 더 싸게 빨리 팔아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회사를?
네. 락 걸리면서 거기 멤버들 다 락 걸리는 조건으로. 더 좋,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VC 쪽에서는 그거 했던 대표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평생 일 안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했을 그렇죠. 수도 있죠.
아 근데 광기죠. 사실 41명이랑 CEO 데려왔는데 24억을 지불하는 시절이
24억 달러겠죠.
24억 달러. 달러를 지불하는 게 이게
24억이면 몇, 괜찮다.
24억 달러를 지불하는 게 몇 번이나 오겠어요. 우리 앞으로 흔해지려나? 이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AI 광기죠 이게.
우리도 최근에도 그 약간 뭐 오프더레 고를 수 있긴 한데 그 내용이니까 그냥 지금 투자 업계 바뀐 분위기가 VC가 투자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다고?
네. 그렇죠. 네. 기업들이. 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달라진 분위기라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VC도 그냥 24억 달러 하려면 LP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구글은 우리 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 메타, 구글 이런 데들은 현금이 그냥 잔뜩 계속 쌓여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그냥 질러버려도 VC가 무시하고 VC가 뭐 어떻게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 느낌으로 질르니까 VC가 힘들다고 지금.
그러니까 VC 위에 더 천상계 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죠. 빅테크들이 아, 있었던 거죠.
VC한테 돈 주던 애들이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냥 직접 투자해버린다고? 그런 비중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쪽에서 주도하는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보면 제가 봤을 때 저거 AI만 잡으면 검색이나 페이스북 광고 이런 거 잡은 것처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다 모을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VR 같이 애매한 거가 아닌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24억 지불하고 모델 진짜 좋은 거 만들어 24억 달러 지불하고 모델 좋은 거 만들면 훨씬 많이 벌 수 있다 지금.
근데 모델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뭐, 모르죠.
아 딥마인드가 데려가 모델러를 데려간 건 아니죠.
네, 모델 만드는 애들 아니에요.
물론 네. 모델을 만들긴 했었죠. SWE1인가 네, 그런 거 네. 만들었었잖아요.
네,
네. 네. 맞아 맞아. 공개했었어요. 네,
뭐 나중에 뭐 네, 하는지 네, 잠깐 보면 되지 않을까?
프롬프팅의 천재들 아니야?
네, 이 블로그...
그래서 약간 저는 윈드서프 이렇게 막 정이 안 갔던 게 막 그 네. 프롬프팅을 하는데 네. 뭐 지금 막 그런 얘기 있었다고 했었거든. 윈드서프의 그 시스템 프롬프트에는 지금 너희 집이 엄청 가난한데 아, 네가 아. 가족들이 납치돼 있고 네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큰일이 나 막 이런 게 써 있었다고 막 그런 얘기도 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아, 좀 별론데 마인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아니, 물론 이게 사람이란 게 3조 원을 꽂아준다는데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죠. 하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이렇게 회사에 알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계약하고 하루 이틀만 야 나 내일부터 구글 간다. 그러고 그냥 막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 새로 CEO인 애네도 트위터에 막 이거 미쳐간 거다 막 하고 막, 아. 막 회사 분위기 엉망진창. 그냥 느낌에는 어느 날 출근했더니. 야, CEO랑 다 구글 갔대.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게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OpenAI, 구글이 OpenAI가 윈드서프 같은 코딩 에이전트 진출을 막아버리려고 그렇게까지는 안.
이미 망한 애들이잖아. 그리고 커서도 지금 망할 게 예정돼 있고.
그래도 이제
GCP의 개인 견으로
오픈 AI가 가져가면 오픈 AI는 모델 벤더니까 훨씬 잘 키울 아니죠. 수도 있잖아요.
네드 입장에서 윈드서프 30억 달러 인수해가면 경쟁자 죽이기지. 경쟁자가 현금을 쓸데없는데 쓰게 만드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차라리 저는 크롬 인수가 더 크지.
아, 퍼플렉시티. 근데 이 블로그에 또 다른 좀 재밌는 제가 개인적으로 꽂힌 포인트는 윈드서프와 커서가 하는 게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여기서 블로그에서 보면은 이제 VC가 API 비용을 보조를 하고 그러니까 윈드서프랑 커서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하는 게임은 뭐냐면 VC가 API 비용을 보조를 하고 개발자들로부터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코딩 에이전트를 계속 돌리면은 학습 데이터를 들어오는 걸
학습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아 그러네.
그렇죠, 할 수 있죠.
해야죠. 네. 살아남으려야 되는데.
그리고 돈이 떨어지기 전에 자체 모델을 학습을 해서 그 클로드한테 주는 어마어마한 모델 비용을 내재화 시켜가지고 살아남는 게 원래 이들의 게임인데 이게 되게 힘든 게임이라는 거죠. 왜냐 그 세계적인 클로드나 뭐 이런데 아, 엔트로피랑 경쟁할 만한 엔지니어를 데려오기도 어렵고 그쵸. 인프라를 데려오기도 어려우니까 되게 힘든 게임이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전 그 생각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커서가 너무 잘해가지고 문제였어.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커서가 잘해요? 클라우드 코드가 아니라?
네. 커서. 왜냐하면 모바일 세대도 아까 말한 대로 OS가 처음부터 모든 앱 안 만들어서 사실 뭐 알람 뭐요? 웬만한 지금 기본 앱이 다 원래 서드 파티가 만들어서
그렇죠.
걔들이 돈 벌고 한 2년, 3년, 5년 한 다음에 OS가 통합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클로드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인프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 막 하는데 옆에 보니까 커서가 우리 API 갖다 쓰는 애들이 돈 너무 많이 벌어. 근데 저렇게까지 많이 벌지 몰랐는데 완전 노다지야. 그래서 클로드 코드 한번 해봤는데 그 API 양으로 승부했더니 돼. 그 돈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 제가 봤을 때 커서가 빌빌대고 사람들이 커서 잘 안 쓰고 이랬으면 걔들도 굳이 이 시장에 발을 안 들였을 텐데 뭐 이게 뭐 챗GPT 앱이나 혹은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뭐 중간에 광고를 넣을까 이런 고민해야 되는데 커서가 돈을 너무 많이 버네? 이거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간 게 아닌가?
근데 지금 CP에게 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지금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멈출 수 없어. 그러니까 약간 얘네도 모델이 좀 앞서가 나가고 있으면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모델이 한 우리가 3년 정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대충 설렁설렁 해도 괜찮은데 중국 딥시크가 딱 공개했어. 그럼 얘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쵸. 이 서로 죽음의 나선을 지금 윈드서프만이 아니라 모두가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클로드도 지금 마찬가지. 클로드 지금 서버비 못 내면서 지금 이걸로라도 지연시키자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도 완전 공감하는 부분은 예전에 챗GPT랑 뭐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경쟁할 때 이 챗 UI 있잖아요. 지식을 물어보는 거, 검색을 대체하는 이게 헤게모니 싸움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개발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싸움은 이 코딩 그 코드 작성하는 걸 누가 가져가냐가 진짜 헤게모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느끼는 건 클로드 코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코딩을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에이전트는 사실 범용 에이전트예요. 근데 그게 이제 CLI라는 툴에 뭐 레버리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뒤에 다른 툴들이 붙으면은 이 지금 모델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긴 하거든요.
할 수 그래서 있죠.
거의 그렇죠. 그냥 저는 범용 에이전트라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초기 각축전이라고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초기 각축전이긴 하고 이 고객들이 돈을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GPT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누가 100달러 내고 그걸 써요. 근데 이거는 자기 일이기도 하고 월급 받는 일에 도움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막
결제를 막 하는 거죠. 그냥
구독을 막 하니까
실제로 생산성도 좋아지고 기업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도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왜냐면
딴 거를 먼저 했으면 돈을 안 쓰죠.
저도 느끼는 게 누가 GPT 그 OpenAI의 GPT 프로 너무 비싸. 200달러 안 쓸 것 같아.
그렇죠.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효용을 찾을 만한 길이 없어요.
제미나이도 울트라 비싸죠.
그걸 해서 효용을 느끼거나 뭔가 진짜로 그쵸, 이득을 볼 만큼 쓰는 게 거의 좀 쉽지 않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부터 옷을 쓰고 있어야 돼. 그 정도 수준인데 사실 지금 클로드 코드 같은 거는 좀 그냥 막 쓰기 좀 좋긴 하죠.
저는 네. 오토파일럿이 좀 강점이지 않나.
오토파일럿? 아,
코딩 세계에서
코파일럿? 이게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코딩 세계의 이 그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각광을 받는 이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이유는 오토파일럿이 되잖아요.
오토파일럿이 코딩이라는 뭐예요? 오토파일럿이라는
그러니까 의미를 그 잘 모르겠어요. 혼자 계속 디버깅하면서 아, 계속 수정하고 계속 새로운 기능 만들고 테스크 목록만 있으면 되는데
욜로 모드 같은
네, 욜로 모드 같은. 아,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 업무라고 표현하는 그런 업무로 넘어갔을 때 이게 과연 되나?
저는 되죠. 지금
그 툴이 그냥 되죠. CLI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근데 저는 CLI까지는 아니고 저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션이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 일본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사이드바 열리는 걸 하면 지금 웬만한 업무 하는 거 다 대체될 정도로 엄청 잘 우리가 커졌었던 딱 그 느낌.
그 업무가 예를 들면 뭐가 어떤 업무를
노션에 엑셀 파일 정리해서 이거 가져와서 회사 목록 뭐라고 할까요? 그 코스피 100 기업을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라고 하면 진짜 테이블을 쫙 해서 100개를 추가해 엑셀 시트처럼 그리고 그 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옆에다 채워 그리고 각 기업에 정규직 직원 채워 뭐 채워 뭐 채워 뭐 채워 하면 말로 되는 거죠.
오 진짜
그런 대박. 이유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기준이 확실하잖아요. 코스피 100이라는 기업 목록이 있고 그 기업의 정보가 뭔지 확실한 뭐 공시 정보 같은 거 가져오면 되니까 근데 그 이제 그 리포트를 만든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장일지 써줘.
뭐 그런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들을 얘기한 건데 그런 업무들을 이렇게 자동화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겠다.
근데 저는 거기 오히려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벡터든 뭐든 좀 검색이 붙으면 지금 슬랙이랑 노션이랑 오히려 많은 업무가 사실 오히려 온라인에 와 있어요. 오히려 오프라인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하려면 할 수 있어. 코딩보다 오히려 더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 다만 거기가 돈이 별로 안 돼서 그렇지.
돈이 안 될까요? 잘만 하면 저는 돈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기업들 보면 그런 데 돈 생각보다 잘 안 쓰거든요.
안 쓰죠.
왜냐하면 그거 솔루션 맞춰서 개발해줘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그 일단 엔트로픽 CEO도 지금 왜 이렇게 개발 코딩 쪽이 잘 되냐 했을 때 이쪽 업계 사람들이 너무 이걸 잘 받아들이고 빨리 움직여서 이게 되는 거지. 물론 클라우드만 해도 우리가 벌써 몇 년째 클라우드 네이티브예요. 근데 아직도 전환 안 하고 이제 전환한다고 하고 막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물론 거기가 돈이 되긴 하죠 나중에는. 근데 앞에서 이걸 다 깔아놨으니까 정부 인증 이런 거 클라우드 10년 전으로 가봐요. 정부가 인증 안 해주죠 그거.
그렇죠. 개발자 직군에서 CLI 이런 걸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AI한테 시키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사무직은 이제 뭐 페이퍼워크도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이제 쉽게 AI가 접근을 못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근데 노션 기대되네요.
여기서 MS도 그렇고 많이 넣어놨죠.
여기서도 그 블로그에서 똑같은 얘기해요. 막 피그마도 이거 하고 있고 노션도 하고 있고 그냥 다 하고 있다. 근데 미드서프만 또 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점점.
제가 볼 땐 노션 생각보다 진짜 그냥 봐도 좋아. 아까 말한 공개된 정보 아니어도 노션이 그 슬랙이랑 컴플루언스랑 그 연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해놨는데 기덕까지 연동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거 따지면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안에 있는 바운더리는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션 거기에다가 기덥 연결해놓고 뭐 우리로 치면 채팅 프로젝트에서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아키텍처 이거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좀 해봐. 정책이 어떻게 돼 하면 개발자한테 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문서로 정책 문서를 계속 자동 업데이트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꿈 같은 이야기인데 아직은.
그렇죠. 꿈 같은 이야기. 저한테는 아직.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회의론자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
근데 저희도 보면 데빈이 최근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데빈은 기덥 레포에 붙어서 그 프로젝트의 아키텍처를 이키 네. 문서로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을 뒤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내가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어.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모델 구조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뒤에서 ERD도 계속 소스 코드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서화의 딜레마가 문서화는 항상 낡아버리니까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AI가 커버해줄 수 있다고 하면 문서화로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너무 좋네요.
제가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약간 지금 저희도 뭐 대규모 리팩토링이나 그런 것도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피처 개발은 테스트가 있어서 잘 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테스트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엄청 힘든 작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테라폼을 다루는데 테라폼 스테이트 같은 거 일괄적으로 수정한다든지 그 아마존 실제 상태랑 싱크 맞춘 이런 것들이 엄청 고통스러운 작업이잖아요. 공감 좀 해주세요. SRE 팀 분들.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 수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되는 걸로 보여 저는. 왜냐하면 얘가 리드 권한 주고서 실제 AWS 상태, AWS 권한 주고 AWS 상태로 현재 상태 보고서 내 테라폼 문서랑 계속 스테이트를 맞춰서 하라고 하면 노체인스 나올 때까지 리드 권한만 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만 편집할 수 있는 권한 주고서.
그 약간 무섭지도 않아요?
왜 무섭죠?
테라폼 디스트로이 할까봐.
저 아무것도 없으니까.
리드 권한 좀 리드 권한. 아, 저희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지금 롤, 제가 오늘 정리한 롤이 190개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그거 다 없애고 있는 거죠. 안 쓰니까, 실제로는. 근데 이제.
거기 왜 롤이 190개인가?
저도 몰라요. 막. 람다 만들다가 막 버리고.
손으로 해보고, 람다로 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막 만들어버리고.
그런 게 쌓여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막막한데.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아마 실무에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계속 쌓이고 관리 안 되고 그렇겠죠. 관리 안 되는 리소스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끌어올리는 게 이런 도구가 있으니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엄청나게 신경 안 써도 계속 그 노체인스 상태만 맞춰놔도 내가 작업할 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노체인스 하나 없으면은 작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 플랜이랑 다 풀어놓고서 시작해야 돼요.
네. 어, 나 그냥 S3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 디프는 뭐지? 그럼 디프 수정하다가 3시간 가고.
맞아요.
내 S3 언제 만든 거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진짜 줄어들겠네요. 좀 적용을 해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작업뿐만, 그러니까 테스트가 없는 작업에서도, 테스트가 뭐 여기도 피드백이 좀 강하긴 한데, 그런 작업에서 점점 더 가능해지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도구만 잘 주어지면은 훨씬 더 많은 거,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놓는 거죠. 문서 자동화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엄청 큰 가치를 가질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하겠죠. 뭐 저는 사실 아직 뭐 AI 그게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하지만, 얼마 전에 그, AK님이 쓴 블로그 글에도, 뭐 그 트위터에서 봤는데, 전 되게 흥미롭게 느끼는 게 보통 우리가 소스 코드를 짜면 뭐 소스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거는 기세 안 넣잖아요. 네, 뭐 빌드 하면 이렇게 쫙 뽑아져 나오고 이런 거 안 넣잖아요. 왜냐하면 소스로 다시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좀 유명한 사람이 최근 무슨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프롬프트로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프롬프트를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AI가 계속 발전할 거고 뭐 내년에 또 어떤 AI 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프롬프트가 있으면 더 좋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실제로 우리가 프로덕트 큰 프로덕트를 만들 땐 그렇게 못하죠. 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는 프롬프트 있으면 계속 찍어보고 아까 말한 대로 태스크 이만큼 주고 하면 프로 밤새 코딩한다면 프로덕트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점점 좋아지면 프롬프트도 같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점점 더 경쟁력이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냥 이제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약간 LLM처럼 매일 시작하는.
그렇죠. 저 Y 콤비네이터 그 유튜브 영상 자주 챙겨보는데 거기서 지나가는 말로 그 말 했었어요. 우리가 AI 사스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저희 지나간 말이었는데 걱정하는 게 이게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시대를 넘어서 그냥 프롬프트만 주면 거기서 그 자기 엣지에서 소프트웨어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쓰는 시기가 오면 이게 투자한 게 무의미해지는 게 아닌 그걸 쓱 지나가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스를 갖다 만들 수 있지 않나. 네,
그거
예를 들면 저희도 블로깅이라는 사내 블로그 툴에 돈 내다가 사내 블로그 만드는 게 너무 편하니까 그냥 걔한테 시켜서 개발하라고.
CP님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CP님이 만든 거.
아니, 약간 그때는... 3D 프린터 메타인 거죠.
내가 쇼핑몰이 필요해. 그러면 사스를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프롬프트 레시피만
해서 사와서
제너레이트
띵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쇼핑몰까지는 아니고 대부분의 사스들 미국에서 버는 애들 보면 진짜 단순해요. 뭐 그 인보이라고 그냥 회의실 관리해주는 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걔들도 막 5달러씩 받아요 올해. 근데 이제 그거 만들기가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리고 걔들이 쓰는 사스들 보면 다 그 핑 때려준 애들도 돈 받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스테이터스 페이지도 핑동, 돈 받는 핑동. 애들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좀
하겠죠. 힘들 수 있죠. 네, 그렇죠. 힘들 수 있죠. 왜냐면 결국에는 조금 조금씩만 만들거든요.
그리고 뭐 구글 폼 같은 거, 폼으로 돈 버는 이제 노션 붙여가지고 한 게 얼마나
그렇죠.
그렇겠어요.
심지어 폼으로 받다 보면은 무료 10명까지네. 약간 점점점.
그렇죠. 저번에 나균님도 그랬지만 그때 막 다 제주에선 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뭐야 북마크 서비스. 내가 보니 모양만 조금씩 다르지 그냥 멀리서 보면 다 북마크 서비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북마크 서비스는 약간 딜리셔스 뭐 핀보드 이런 거부터 오랫동안 썼는 지금은 안 쓰면 썼는데
분말 서비스가 묘하게 모두가 니즈가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요구상이 조금씩 다 달라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아, 얘기 들어보면 완전 달라요.
아, 그러니까요.
알프레드 만든 것도 봤었는데 네. 완전 그러니까 다르고.
자기가 개인에 맞게 다 각자 네. 만들어 쓰는 거지. 이걸 네. 통합할 네. 수 없다는 거.
네. 그거를 이제 범용적으로 만드니까 조금 써보다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또 벗어나는 거죠. 네. 자꾸 딴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벌었는데 이제 시대가 아, 자기 북마크는 자기가 자기 만들어서 만든다. 쓰는 시대구만.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북마크를 만들어 북마크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기본 프롬프트 있고 네. 네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 골라봐.
러버블한테 만들라고 시키면 아, 그렇죠. 각자 만들어 쓰겠지.
러버블 같은 게 그래도 그런 거. 뭐
그래서 저는 호스팅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 맞아.
정리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다른 글 하나 소개해 보면은 최근에 켄트백 아시죠? 네. 켄트백이 글 하나 썼거든요. 네.
듣는 분들 켄트백이 누군지도 설명해 주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설명해 주시죠.
TDD 만든 사람?
TDD 켄트백이 만든 건가요?
네. TDD 켄트백 만든.
에자일 쪽에서 유명한.
네, 에자일 매니페스토에 들어가 있는 분이고.
네, 그분이
제이유닛도 켄트백.
제이유닛도 켄트백 만든.
그분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석유라고 해서 토큰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이 좀 재밌어요. 네. 그걸 읽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 공유해 주신 거 봤어요.
아, 재밌죠.
네.
그걸 되게 재밌어요.
내용을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불만 하지 말고 그리고 마감할 분위기
하자. 아니야.
저도 이렇게 마감하실 줄 몰랐거든요. 이제 아니, 받아서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흙을 드리면은 지금 서비스가 잘 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네. 서비스 어느 날 갑자기 잘 됐어요. 근데 그게 토큰을 쓰는 서비스야. 그럼 토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여기 AI 토큰 얘기하는 거죠?
AI 토큰. 네, 네. 근데 AI 토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질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뭐 10배, 100배가 뛰었어요. 네. 그럼 되게 행복할 수 있지만 이 토큰을 공급하지 못하는 순간 서비스가 디그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망한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냐면은 해법이 사용자를 줄여라. 아니면 이제 어떻게든 토큰을 구해와라.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어느 포인트가
그러니까 윈드 서프랑
그러니까
윈드 서프랑 연결해서
아, 앞으로 신이 재밌었던 부분 얘기해봐요.
아, 이게 이 포인트가 재밌는 거죠.
죄송합니다. 말 설명을 잘 못해서.
우리가 AI라는 게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름이자 공기가 된 거죠. 우리가 삶을 네. 지탱하기 위해서 기름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시죠.
전기차.
아. 근데 토큰 없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거의 없는 게 되는 거죠. 전 그런 거 상상을 너무 와. 대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당근도 당장 AI 서비스 다 멈추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것까지 생각하고 막
그런데 거죠. 거기서 만약에 그 토큰을 다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 이제 기능을 줄이거나 사용자를 줄여라.
사용자를
나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죠. 원유로 치면 우리가 수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동이 전쟁했어. 미국이 갑자기 기름을 안 팔아.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그죠.
미국이 갑자기 한국 회사한테는 토큰 안 팔래. 차단.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결론은 소버린 AI.
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소버린도 그 위기에서 일부 그 대응 안티프레자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근데 뭐 소버린 아니어도 어쨌든 오픈소스 버전도 있으니까.
네.
사용자를 줄인 방법도 있네요. 아. 우리나라 사용자 대기열. 아. 399번째.
우리나라 그 원유에서의 사용자를 줄이는 방법은 2부제. 차량 2부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오면 이제 쓸데없이 네. 토큰 쓰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네. 당신은 아. 이제 5분만 줄게요. 이라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1시간 주고 뭐 이렇게 되려나.
어떻게 보면 상황이 괜찮은 게 오픈소스 모델들이 좋게 나오는 게 그런 관점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그래픽카드를 또 안 팔면 어차피 거기서 또 막히고. 저는 그러니까 소버린 아무리 만들 뭐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차단.
아 그렇죠. 예.
그 저는 약간 그 캘리포니아에서 금광 찾아서 사람들이 올 때 청바지 사업 하자가 제일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뭘까
엔비디아죠.
생각하는데 이제.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금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네트워크 가지고 자꾸 눈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코딩을 할 때 예전에는 네트워크를 그렇게 많이 안 썼잖아요. 코딩하는 동안에. 근데 이제 지금은 다 클로드한테 시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토큰이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그 바이트잖아요. 네트워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트워크가 점점 사용량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구글에 검색할 때 얼마나 많이 검색해요. 그 CSS에 HTML에 이미지에.
근데 그건 근데 수동으로 하잖아. 수동으로. 네? 수동으로 하는 게 자동으로 해도. 돌아가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않을까.
GPT도 우리가 물어봐야지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얘한테는 이만큼 주고.
만약 하니까. 우리가 GPT로 정보를 얻는 시간에 네. 유튜브를 조금만 덜 봐도 미디어 트래픽에 비하면 엄청 작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는.
근데 저는 그 어쨌든 IDC에 컴퓨터가 엄청 늘고 있으니까 컴퓨터 넣을 때 네트워크 카드 같이 넣어야
그쪽으로
되니까
그쪽으로 네트워크 또
그거만큼 오르긴 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유튜브가 갑자기 망하면 확 줄 것 같지 않아요? 아, GPT가 아무리 잘 돼도
유튜브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는... 동영상의 트래픽 양이 다르니까.
아니 태스크 이만큼 던져주고
아니요,
유튜브
봐봐요.
것 같은데
그 여기 뭐야 승우님이 만든 새컴비가 잘 되면 네. 누가 유튜브 보겠어요. 요약 버전 보지. 그럼 아. 네트워크 트래픽이 동영상 트래픽이 확 줄어들잖아요.
아니, 저는 새컴비 좋아하는데 유튜브 원본을 봐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서만 느껴지는 또 그
한데 이제 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줄어들죠. 근데 지금 벌써 그렇습니다. 벌써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왜냐면 지금 O3라든지 ChatGPT5가 일을 잘하는 게 웹 문서를 가져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웹 문서의 검색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CP도 며칠 전에 얘기했었는데, 레딧 한글로 번역된 거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런 것도 섞이는 게, 그 웹 문서 검색 결과가 불과 1년 전이랑 그 알고리즘이 모든 게 다 달라진 걸로 보여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가져오는 문서의 퀄리티가 낮아지면은 결국에 얘네도 일을 못 하거든요. 그게 벌써부터 느껴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
문제죠.
오픈 AI도
그게 택스차게 말하면 블러드 웹이라고 한 게
아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한 저는
다른 거랑 비슷하죠 약간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오픈 AI가 이제 퍼블릭 웹에서 수집할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벌써 몇 개월 전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 2년 전만 해도 데이터 생산 속도를 인간이 어떻게 따라갈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소비 속도를 생산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소비 속도가 생산 속도 못 따라가니까 이 많은 데이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데이터 플러드 홍수 이런 얘기 했었는데 AI는 그걸 다 소비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빨리 살게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AI를 어떻게 잘 조종하면 걔가 학습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수만 뽑아내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또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면
그렇죠.
저는 열화보다도 약간 글을 쓸 동기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왜냐면 결국엔 사람들이 최신 문서로 유지해 놓은 것들이 가치가 있거든요. 왜냐면 모델에 가진 그쵸. 정보들은 이게 균질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맞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거를 웹문서를 가지고 모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웹문서들이 점점 더 웹문서를 쓸 동기가 없어지면은 열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다시 블로그 열심히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네.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해요. 뭐 아까 뭐 유튜브 얘기도 했지만 유튜브를 올렸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약을 해서 본다면 올리는 사람이 요약을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는 왜 힘들게 길게 쓰지? 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시대가 좀 달라져서 다 요약으로만 봐. 아니면 글도 다 안 읽고 다 요약해서만 봐. 그러면 말하는 대로 쓸 동인이 없어지잖아.
맞아요. 없어져.
네. 차라리 진짜 뭐 요즘 한 것처럼 그 유료 뉴스레터로 일부 사람한테만 주든가 팔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요약을 쓰면 되지 그냥.
그렇죠.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식의 이제 열화가 좀 있을 것 같고 좀 걱정되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미 많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렇게 해서 뜬 게 이제 쇼폼 같은 거죠. 쇼폼이라는 게 그 중국 쇼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드라마를 줄여서 보고 다시 이제 그거를 정수만 요약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핵심만 딱 때린 다음에 너 내 딸이야.
승우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승우님이
그 저는 에디터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윈드서프도 그렇고 저는 커서도 그렇고 망했다고 생각해 이미. 왜냐면 저도 커서 써보고 클로드 커서 써봤는데. 닥큐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요?
저 최근에 그 젤리제이랑 해서 엠빔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젤리제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최근에?
그 팀웍스 같은 거. 근데 오히려 이 시기에 에디터가 커서 같은 걸로 안 쓰던 사람들도 커서 쓰게 만들었다가 저도 최근에 이제 VS 코드 썼다가 다시 엠빔을 쓰는데 다시 에디터 주권이 약간 생겼어.
그죠. 그것도 웃겨요.
에디터를 이맥스 쓰던 사람이 평생 안 바꾸던 거를 바꿨는데 다시 클로드 코드 같은 게 잘 되다 보니까 다시 에디터로 선호에 맞게 쓸 수 있게 바뀌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시 가서 에디터가 지금 진짜 힘들지 않나 했는데 무슨 제든가 이상한 애들이 세콰이어한테 투자 받았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렇죠. 저도 작년 말부터 이제는 AI가 AI를 따라서 내가 에디터를 골라서 움직여야 되네. 그게 좀 싫었거든요. 네. 약간 좀 내 손에 익은 내 마음에 든 거 쓰고 싶었는데. 네. 그리고 아마 나근네 거지만 VI랑 이맥스 유저들이 힘들었죠.
그렇죠.
막 거기 막 에이더 조합하고 맞아요.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맞아요, 막 겨우겨우 쓰고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클로드 코드 나오니까. 뭐야, 그냥 나 편한 대로 되고, 편한 대로 간 게 아니라, 아까도 뭐 저랑 비슷한 걸 본지 모르지만, 옛날 개수들이 다시 떠서, 뭐, 엠빔의 팀웍스 조합, 막 이런 것들이 막.
10개씩 띄울 수 있는데, VS코드 10개 띄우려면 난장판인데.
지금 이게 최고네, 막 그러면서 갑자기 팀웍스 시대가 다시 막 오려고 그러고, 막. 신기해.
그러네요.
막. 이게 클락처럼 도는 게 아닐까요? 언젠가 다시 GUI 멋진 걸로 가고, GUI 보다가, 아이고, 너무 복잡하다. 그럼 다시 CLI로 가고.
근데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윈드서프 인수하다가 엎어진 것도 이해가 돼. 왜냐면 우리가 그때만 생각해도 커서가 짱인 줄 알았는데 그쵸. 불과 몇 달 사이에 클로드 이렇게 된 거 보면 실사하기도 전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 근데 아직은 클로드 코드가 왕권을 내줄 거란 상상이 안 돼요. 클로드 코드는 너무 압도적이야.
클로드 코드랑
6개월 전에 커서한테 그런 상상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건 거죠. 제미나이가 똑같이 따라하고 나머지들이 CLI 따라하는데도 뭔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모델 자체의 그 도매상이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지. 요거는 잘 안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에디터 얘기 여기까지 하시죠. 요, 네. 다음 다른 얘기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우리 제목에 있는 주제는 하나도
아니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도매 이야기 나와도 시간이 벌써 네. 낙교님이 네. 저거 기도 백션
이야기. 근데 기도 백션 얘기는
낙교님이 있어야
되나요? 파이콘 이야기를 먼저.
아, 파이콘 먼저 하시죠. 파이콘 2025년. 파이콘 한국 2025년을 다녀왔고요. 저는 이제 이틀 총 3일이거든요. 파이콘이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아, 그럼 이제 연휴를 풀로 한 거예요, 3일을?
네, 연휴 풀로 했고 매년 거의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8월 15일을 항상 껴서 했었고 8월 15일에는 이제 공식 행사는 아니고 스프린트라고 해서 이제 파이콘 혹은 파이썬 혹은 파이썬 관련 라이브러리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청자 받아서 이제 아싸님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오픈 컨트리뷰션 할 수 있게 오픈 소스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게 가이드 주고 여기에서 어떤 뭐 이슈가 적합해 보여요. 그러니까 초보자한테 적합한 이슈 던져드려서 이제 가이드 드린 그런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했고
스프린트도 가셨어요.
전 스프린트는 안 갔어요.
그 궁금해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클로드 코드 켜서. 실행하면 뭔가 취지랑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아, 뭐 근데.
근데 어차피 PR 올리면 네. 리뷰어가 본 다음에 다 리젝하거나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약간 이 오픈 소스도 알아가고 이걸 짜면서 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코딩 자체보다도 처음 라이브러리를 접하면 어떻게 컨트리뷰션 해야 되고 서버 어떻게 올리고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건가?
근데 그 스프린트 다녀오신 분 후기를 네. 회사 슬랙에 올려주셔서 봤는데 네. 그. 후기가 그 재밌던데 하루 종일 이게 이슈인지 아닌지를 그분이랑 논쟁하다가 끝났고
클로드 코드 켤 필요 없다
켤 필요 없이 이게 네. 이슈인지 아닌지 논쟁하다가 시간이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서 아 이게 그 오픈소스 기여라는 게 이렇게 되게 엄마만 논의를 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는구나 그냥 마음대로 막 네. 올리고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느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스프린트 말고 또 다른 트랙으로 튜토리얼도 진행을 해요. 뭐 파이썬에서는 이제 Fast API 많이 쓰니까 그런 거 튜토리얼이라든지 뭐 장고 튜토리얼 이런 것들도 열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학습하는 약간 그런 유의 하루가 있고 그다음에 본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토요일 오전에 가 있었고 그 가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최근에는 파이콘에 잘 뭔가 행사로만 참여하는 건 많지 않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파이콘에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콘 후원하면서 부스를 하나 차렸는데 부스에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이력서 컨설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 해드린다고 부스에 앉아 있었고 일단 파이콘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분위기는 되게 오랜만에 대학교로 다시 간 거거든요. 장소가.
저는 마지막 파이콘 간 게 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숙명여대?
네. 거기 어디였던
몇 년 전이에요? 와, 엄청 오래. 2회? 그게 2회?
아, 그렇죠. 2회.
아, 그럼 그 중간에는 계속 딴 데서
네.
코엑스에서.
거의 아, 맞아. 비싼 데서 했었죠.
코엑스에서 한참 했었죠.
한참 코엑스에서 했고.
이번에는 어디 대학교에서?
동국대학교에서 했어요. 근데
위치는 서울 중심에서 좋았을 것 같아요.
위치는 괜찮 괜찮았고 저도 갔을 때 근데 날이 좀 더워서 대학교에서 하니까 이제 도보로 이동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뭐 식사하러 간다거나 이런 때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파이썬 응원하는 마음에서는 파이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대학교에서 하면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 그 부분이
학교가 깎아줘요?
학교가 거의 돈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좀 좋았고 응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도착했을 때 당황했던 건 부스를 보통 이제 강의실들이 막 있고 주변에 로비 조그맣게 있잖아요. 학교에도 로비에서 차렸는데 로비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쵸, 학교는 그럴 것 같은데.
그 더위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토요일이라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학교라서 원래 안 나오는 건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위원회, 파이콘 준비위원회 분들도 너무 이제 부스에 앉아 계신 분들 힘드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커다란 왜 에어컨 비슷한 거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있죠.
냉풍기.
네, 냉풍기 같은 거 그거를 몇 대를 막 중간에 설치를 했는데 또 막 그게 잘 안 돼요. 막 돌아가다가 꺼지고 막 또 이제 뒤에 뜨거운 바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이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시원하다가도 바깥 공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좀 힘들었고 오전 12시 딱 되고 파이콘 준비위원회가 안 되겠다. 낮에 더 더워지는데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옆에 큰 강의실 하나를 비웠어요. 다른 용도로 갖고 있다가 그걸 비우고 거기 안으로 부스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시원하게
강의실. 거기는 에어컨이 나와요?
네. 강의실 아니니까 시원하게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스 얘기를 좀 해보면 회사 차원에서 이력서 컨설팅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뭐였냐면 저랑 이제 회사 동료 한 분, 두 분이서 둘이서 좀 약간 그 전체적인 어떤 기획을 했거든요. 부스 기획을. 근데 우리는 부스를 차리는데 뭘 하지?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력서 컨설팅 하면 뭐 몇 명 정도 오겠죠. 뭐 힘들지 않게 합시다 했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80명이 지원 그 이력서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했죠.
당연히 많이 올 것
너무 잘못했죠. 그리고 이게 생각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루가 8시간이라 치면 48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한 명이 10분씩만 해도 48명밖에 못해요. 근데 10분밖에 못하진 않거든요. 또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고 또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고 또 사람들이 몰려서 오잖아요. 저 할 때는 사실 오전이고 첫 시간이라서 키노트가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QR코드 찍고 이력서만 올려놓고 딱 갔다가 나중에 올게요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많이는 하진 않았는데 이제 오후에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막 저희 원래는 둘이서 한 사람 이력서 상담하고 한 사람은 부스 지키고 있고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자 했는데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막 부스 지킴이 아니었던 사람까지 옆에 앉아가지고 세 명이서 막 풀로 다 이 이력서 컨설팅을 돌렸고 그래서 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게 실제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획들이기도 하니까 또 하고 나서 보람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이거 기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하신다고 그럴 때 네. 너무 좋은 공헌이라고 느꼈던 게 저게 이제 이걸 이제 이력서를 고쳐서 네. 이 사람들을 뭐 합격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이력서를 쓸 때 뭔가 막막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써야 맞나? 그렇죠. 저렇게 써야 맞나? 뭐 이런 그 모름 그리고 또 현역 개발자들에 대한 그 커넥션이 없으면 물어볼 데도 없는데 이런 행사 가가지고 그런 한참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어떤 톤인지 어떻게 자세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 해주는 거 너무 좋은 기여였다. 네.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도 얻을 때도 있잖아요. 상담해주면서 너무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왜요?
저도
이력서를 날마다 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합부를 가르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한테 만약 불합격 받을 것 같은 이력서야. 그래서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말하면 왜냐면 이제 이력서를 안 보던 관점에서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력서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오르는 거 아니야?
잘한 사람한테 할 게 없고. 보던 관점에서 내가 왜 이력서가 마음에 안 들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거를 근데 어떻게 말해? 그렇죠. 이 사람이 쓸 거 다 썼어. 그냥 이력서의 스킬이 아니라 내 인생 스킬을 다 썼어. 근데 그냥 부족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잘 돌려 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거기에 온 분, 이력서를 내신 분들이 내가 낸 채용 공고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평소에 습관이 들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아,
저는 오히려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가? 그렇지. 이제 거의 모든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뭐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뭐 했다 보다 그 뭐 해 왜 그걸 했고 뭐를 해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이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거의 다 드렸고 두 번째로 드렸던 거는 뭐 자바스크립트 상 뭐 파이썬 하 이런 거 적지 말라고 맞아, 그런 얘기했고 네, 뭐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어요 주로
그런 건 도움 되겠네.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좀 맞아요. 이제 인지하시고 아 그렇군요라고 해서 도움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언젠가부터 잘 그렇게 안 하긴 하는데 일단은 커뮤니티에서는 좀 훨씬 편한데 회사 이름 달고 하면 좀 불편함이 아, 그렇죠. 있고 왜냐면 회사에서 면접관인데 내 평가 기준 같은 걸 어쨌거나 좀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온 사람 중에 우리 팀에 지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거니까 네, 조금의 그런 부담감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CP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맨 처음에 그런 걸 하려고 했을 때 상상했던 거는 진짜 너무 실력도 좋고 재능이 많은데 이력서를 못 쓰는 친구들이었지 없는 거를 포장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네. 실제로도 없어 별로 아. 근데 여기 이력서는 이제 그렇지, 쌈박하게 나오는 네. 거죠. 이걸 원한 게 아니야. 왜냐면 아. 이러면 내 눈도 가려지잖아요. 네. 네. 이게 저 이력서가 너무 잘 써지면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이력서가 다 너무 좋아. 그러면
나를 힘들게.
약간 이렇게. 아니, 물론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지만 네. 그때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약간 이게 어떡하지? 이게 누구 모두를 다 좋은 이력서로 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대부분은 네. 주니어.
대부분은
좀 그런 편이었어요. 저한테 오셨던 분은 그런 분들이 아, 많았고 그러니까
10년 차 분도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분은
10년 차 분들은 장난치러 온 거 아니에요? 막 강대명님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저도 막 줄 서 있고 막
이게
소원 해드려
어쩔 수 없이
잘못하셨네
시장에서의 그런 스킬셋이 상향평준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 생각해보면 그때는 깃헙에 그 농사만 잘 지어도 엄청 높은 점수를 줬단 말이죠. 저
계정만 있어도 플러스 가장
그럼요. 좋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다 계정만 만들고 그렇죠. 첫 페이지만 그럴듯하게 그렇죠. 꾸미고 근데 들어가 보면 커밋은 다 엉망이야. 그러니까 커밋도 이제 잘 꾸미기 시작하죠. 중간 정도 한 7년 전 정도 그때 생각해보면 블로그 쓰는 게 유행이었어. 그랬더니 블로그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 점수 그때는. 그러다가 블로그 오염되니까 다 와다 그 뭐 런드 뭐 그때, 그 TIL, 투데이 아이런드 이거 다 채우고 막 의미 없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블로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아.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력서로 온 거죠. 그래서. 이력서가 좋아지면 또 그걸 또 변별력 있게 가려내야죠 뭐 어쩌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약간 네. 또 힘들잖아요. 옛날 그냥 계정 있어? 아 오케이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커밋 하나 다 눌러보고 이게 포크한 건지 직접 한 건지
그만큼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져서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제대로 하라로 가면 되지 뭐 오픈소스 무조건 했다고 쓰세요 막 이렇게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셨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랬고 또. 이제 세션은 사실 하나도 못 들었어요. 하나도 못 듣고 그냥 왔는데
아쉽다,
아쉽기는
키노트도 근데, 안 들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키노트 시에 전 부스를 지켰어야 돼요.
저 궁금했는데 이번 파이콘에서 핫한 네. 주제와 키워드는 뭐였을까?
키노트는
키노트 스티어링 카운실에 데니 불러서 키노트
나동이님
나동이님이 이제 키노트 중에 하나 발표하셨는데 그분은 그 운영위원회로서 파이썬의 운영위원회로서 하는 일이나 뭐 거기서 바라보는 파이썬의 발전 방향 이런 거 얘기하셨고
조만간 한번 더 부르면 되겠네요. 이제 파이콘 하나 더 가지지 않나요?
네, 주요 네. 키워드는 파이콘도 이번에 AI였나요? ML이랑 관련 많은
아니에요. 언어잖아요. AI로만 있지 않았어요. 근데 파이콘 준비위원회가 일부러 그렇게 세션을 좀 발표를 그렇게 골라냈는지는 모르겠는데 AI 관련된 건 당연히 있었지만 AI로만 세션이 채워지진 않아서 저는 사실 세션도 듣고 싶었지만 네. 집안 일도 있고 하니까
프리스레딩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있었죠.
프리스레딩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동희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할 사람이 그리고 나동희님이 온다는데 프리스레딩 얘기를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좀 공부했어서 참아
아니 아무튼 그래서 파이콘을 오랜만에 다녀왔는데 커뮤니티 행사로 다시 잘 커졌으면 좋겠고 이게 파이콘이 그 코로나 끝나면서 한동안 좀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대학들도 똑같아요. 그 축제, 그리고 뭐 OT 이런 거를 운영했던 선배들이 다 사라지고 신입생들로 그걸 새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파이콘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온라인만 하다가 오프라인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자를 많이 보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대학교로 가면서 운영비를 많이 아낄 수 있어서 좀 적자도 많이 메우고 그리고 완판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학교가 크지 않으니까 막 티켓을 많이 팔진 않았는데
원래 완판되는 게 아니었어요 파이콘?
원래 코엑스에서 할 때 완판이 됐던 적도 있죠. 옛날에. 근데 그러다가 명맥이 한번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열었는데 그때 적자를 좀 크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서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커뮤니티 드리븐 컨퍼런스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맞아요.
거의 다 무너져서 회복을 못하고 있고 그 뒤에 컨퍼런스는 대부분 다 기업 베이스드로 다 재편이 좀 되고
있어요. 애플 컴프 같은 건 조금 기독 잘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아마 더 잘,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나마 애플 컴프가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가보진 않아서. 예. 네. 근데 그 나머지들은 다 좀 힘들어한.
그러니까 원래 힘든 루비 컴프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더 힘들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라진 건
초초로비라고 불려서 나중에 코로나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년에도 우리 회사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파이콘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날짜가 좀 네 있는 집 못 가는 날짜죠.
아, 8.15랑 껴서
저도 그때 뭐 이제 애들이랑 뭐 연휴 가고 또 그때 휴가 시즌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원래 파이콘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유아보 시스템도 있었어요. 그 놀아주는 놀이방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죠. 운영하고 그랬어요.
루비 저는 루비 칼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 둘 다 데리고 가서 작은 애는 그 프로그램에 넣고 큰 애는 또 코딩 기초 같은 거 배우는 거 뭐 이렇게 아두이노랑 그렇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그런 걸 만드는 거 그런 거에 또 시켜주고 했었거든요.
약간 나이가 들면 일본도 저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루비카이기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애들 놀아주는 거를 약간 전봉사처럼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봤을 때 외국인이 그냥 애들 데려와서 개발 행사에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약간 쉴 때도 없고 뭐 있을 때도 없는데 루비카이기는 또 지방을 돌아다녀서 그런지 가족들끼리도 오고 그래서 아빠도 부담 없고 또 애들도 그런 거 보면 은근 신기하고 재밌어요.
맞아요. 네. 프로그램만 잘 짜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
쉽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다시 커야 됩니다. 파이콘이.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결국은 결혼하신 분들은 평일날 해야 더 좋아하고 주말에 너무 주말에 바쁘고
맞아요, 맞아요.
반대로 오히려
학생들이나
어린 분들은 평일날 컴퍼스 간다고 말하는 게 더 눈치 보이고 요즘 뭐 안 그런 회사도 많아지긴 했겠지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주말이 나 어차피 네. 주말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돼서 사실 그냥 저는 택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갈 수 있으려면 저도 그렇고 이제 사실 부모들도 애랑 주말에 어디 좋은 데 가고 싶고 놀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 섞여 있어 해서 코엑스 같은 데서 계속 하면 안 그래도 안 재미없는데 또 코엑스 가는 것보다 저는 루비카이기처럼 뭐 제주도에서도 하고 좀 저기 양평에 뭐 좋은 데서 하고 하면 좀 근데 젊은 사람들 안 오겠죠?
네
차가 없고 이러니까 네. 파이콘 잘 되면 좋겠네요.
한국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에 사는 게
왜 쉽지 않을까요? 되면 좋은데
되면 좋은데
저는 루비카이기 그때 소개받고 여러 지방 돌아다니는 거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아 제가 그때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어.
약간 IT 쪽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컨퍼런스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뭐 뮤직 페스티벌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저는 그
지가 그렇게 와도 진흙탕에 가서
우리 상관없다 이제.
근데 대학교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각 그 거점 뭐 있는 대학교에 가서 해주면
그랬을 땐 대학교들이 잘 안 빌려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너무 빌려주기 딱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학생들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합니다.
와서 뭘 할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와서 이상한 거 할까 봐. 예를 들어서 그 아싸님이 그때 얘기했는데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강의처럼 해놓고 와서 막 그런 거 그렇죠. 코인 팔고
코인 사기처럼 하고 네. 무슨 대학교에서 합니다 하면 갑자기 그렇죠. 위상이 높아져서
아, 그런 것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있고.
저희도 한 십몇 년 전에 어느 날 생각하다가 대학교가 있잖아. 대학교 주말에 없잖아 비고 또 강의실도 많으니까 트랙하기도 너무 좋아. 대라가 하자 소개했는데 학과장이 기조연설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약간 왜지? 왜 그런 게 하고 싶은 거지? 기존연설 같은 걸 줘야 이걸 빌릴 수가 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주말에 뭔지도 모르는 컴퍼스에 나와서 기존연설을 굳이 왜 하고 싶을까? 나 같은 분이 늦잠 자고 집에서 자고 싶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때 결렬됐었죠. 쉽지 않더라고요. 각자의 또 입장이 있고 막 그래서.
팔콘 이틀 다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루만 그래서
이틀 다 가기에는 좀 부담돼서.
네. 아, 그렇죠. 네. 힘들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열심히 가고 3일 다 가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저도 한번 놀러 가려다가 못 갔어요.
안 가셨어요?
네, 안 갔어요. 아, 그리고 약간 그게 코엑스였으면 제가 티켓을 안 샀으면 못 샀으니까 구절 뻔히 아니까 티켓 안 사도 놀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근데 동국대는 잠깐만. 동국대 가면 아예 입구에서 커튼 나간 거야.
아니, 대학교인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거나, 그 보통 일반 컴퍼스는 티켓 검사가 있으니까요, 입구에. 구조를 모르니까. 구조를 모르니까, 이게 가도 되나?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려다가, 그냥 또
내가 피곤하고 사진을 찍어왔으면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동국대 파이콘 갔는데, 파이콘 사진은 하나도 안 찍고, 동국대에 무슨 유적 문화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절 문화재가. 그것만 사진 찍고.
동국대가 불교 쪽.
네, 맞아요. 맞아요.
동국대가 저 어딘지 몰랐는데, 신라호텔 옆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장충동, 네, 필동, 거기.
별로 안 좋은데, 위치.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기 안 좋은데.
근데 팔콘 얘기, 길어졌는데, 깃허브 얘기를 듣고 싶다고.
아, 네. 깃허브 얘기해주세요.
그거 지당한 거 아닌가요? 그거 해야 되나요?
네, 해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나은이 없어서.
없어서 못했습니다. 해주세요.
근데 별건 아닌데. 네. 별건 아니고 6인분당 $50
저도 냈습니다. 트위터 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이게
그냥 $50만큼 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50 많이 나온 거 아닌가?
많이 나온 거죠.
하루에? 한 시간에?
하나 액션 하나예요?
아, 좀 설명을 하면은 그 GitHub 액션 프라이싱 구조는 아시나요?
설명해주세요.
몰라요?
사실 GitHub 액션으로 개인이 돈 낸다는 걸 사실 처음 들었어요.
아, GitHub 액션은 당연히 유료죠. 왜냐하면 사실상 컴퓨터 빌려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무료 티어로 쓰...
그렇긴 하죠. 네. 보통 무료 티어 쓰는데 그 무료 티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무료 유저도 2,000분을 쓸 수 있어요. 2,000분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2,000분을 무료로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좋은 게 프로를 구독하면은 1,000분을 줘요. 그럼 이제 프로가 $4니까 $4 내면 3,000분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리눅스 기준으로. 근데 아마 맥이나 윈도우는 뭐 1.5배 더 비싸다 막 그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스턴스 타입별로 뭐 인스턴스 운영체제 종류별로 해가지고 비용이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기본 인스턴스 리눅스 걸 썼을 때 이제 3,000분, 2,000분 요 정도로 이제 인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걸 쓰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AI를 쓰면서 클라우드 코드 연동해 놓은 것도 있고 CI 돌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커밋을 많이 하니까 뭐 개인 작업은 그냥 안 보고 커밋하거든요. 안 보고 PR까지 다 머지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리니까 엄청 많이 도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프리티어 넘었어요. 네. 지난달부터 프리티어 넘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0, $20 정도 돈이 나오는데 약간 좀 꼼수를 생각했던 거는 이제 프리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로를 쓰면 $4에 1,000분이네?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에 1,000분으로 해서 1,000분을 추가 구독을 했죠. 이게 좀 벌써 초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일, 16일 넘었을 때 이미 한 $5, $6 이렇게 넘고 있어가지고 1,000분을 하면 더 싸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갑자기 막 알람이 오는 거예요. 메일에. 근데 뭐 일하는 중이니까 제대로 안 보고서 지나쳤죠. 근데 사용량 경고가 처음에 받은 게 메일이 있나 여기? 메일이 없나? 아, 메일이 이거구나. 메일이 처음에 받은 게 제가 제안을 걸어놓은 거에 75%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제안을 걸어놓은 게 $50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게? 약간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하고서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니까 90% 썼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했죠. 퇴근하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100% 떴다 오는 거예요.
업무 중에 뭐가 돌고 있네요. 그래서 그게 CI가 아니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문제가 걸려가지고 6시간 돈 거예요. 하나당 작업당
행 걸린 거예요. 그게
행 걸린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한 3시간 걸려요?
아니, 아니, 원래도 빨리 끝나죠. 몇 분이면 끝나죠.
아니죠. 그렇게 무슨 코드야 타임아웃을 적당히 걸었을 텐데 어떻게 6시간 걸리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액션이 6시간이 돌고 있다고?
깃허브 액션의 기본 타임아웃이 6시간이에요.
아. 와,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플레이라이트든 뭐든 에러 나면 걔들도 적당히 하다 끊잖아요, 그렇죠. 원래.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 그 작업이 안 끝나고 먹통이 된 거죠. 그 R스펙이었는데 R스펙이 플라이라이트랑 겹쳐서 뭔가 돌아가는 거에서 어떤 로직상의 이유든지 뭔지 그 에러가 안 나는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행이 걸리는 뭔가 버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로컬에서도 재현은 나중에 해봤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짜리 잡이 몇 개가 쌓였나 봐요. 어떻게 트리거링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속 그게 또 이제 아무튼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잡이 트리거링되고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니까 하루 만에 이제 50달러 다 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6시간이고 저도 이제 이걸 배운 거죠. 아 6시간이구나. 6시간은 좀 길지 않나요 솔직히?
야, 6시간 돌리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시간 걸린 작업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고민을 하면서 해결 좀 했겠죠 이것도. 근데 6시간이라는 게 좀 충격이었고
디폴트가 6시간은 좀 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원이 6시간이
길긴 하죠.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오래돼서 애매한데 아마 이게 그 6시간인지 뭐 전체 2000분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훨씬 너그러웠는데 몇 년 전부터 여기서 이제 채굴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채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액션을 얘네가 다 소비해가지고 돌질 않으니까 그때부터 막 이렇게 제한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막 생겼었거든요. 규칙 같은 게.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때 무슨 규칙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엄청 더 길게는 못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더 늘릴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ML 쪽에서 GitHub 액션에 GPU가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모델 훈련을 여기서 돌리면 되겠는데요? 막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시가를 또 모델 훈련을 모델 훈련을 또 이틀 3일씩 돌리기도 하니까 그렇게는 안 돈대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랬었죠.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GitHub 액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비용 내는 거죠.
검색을 해봤는데 최대 6시간이고
아 맞죠 맞죠.
셀프 호스티드 러너에서 5일까지 돌릴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제한이 있나 봐요.
셀프 호스티드로 괜찮은데요?
돌리겠는데? 잘 보시죠, 이제.
그래서.
GPU 셀프 호스트 띄워달라고 하시겠네.
그거를 막으려면은, 일단 GPT가 알려준 거긴 한데, 아직 안 걸었는데, 그, 잡 단위로 제한 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타임아웃 미니추라고 걸어야 되고, 아니면 스텝 단위로 이렇게 걸어서 요걸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처음 봤어요, 이런 옵션.
아,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오래 썼는데.
그래서, 저도 보면, 근데 이제 약간 좀, 당한 사람들은 걸겠죠? 당한 사람들은 좀 걸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 거의 뭐 8번 쓰면은 2000분, 3000분 다 쓸 수 있으니까 좀 빡세다. 그런 경험을 하나 했었고 그리고 이게 제가 50달러로 뭔가 그래도 좀 쓰려고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달러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됐고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긴 해요.
그거 걸어서 다행이네요. 거의 한 1000불 걸어놨으면 이제
계속 올라갔겠죠.
아, 계속 모르고 계속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750불쯤에 알람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때 샀던 맥스튜디오 잘 안 쓰고 있으니까 CI로 셀포스도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1000만 원 넣는 거를 CI로 쓴다고요? 그냥 기도 액션 쓰는 게 더 살 것 같은데
아 뭐 그렇긴 한데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진짜 바꿔야겠다는 의미에서 리밋을 안 풀고 있죠.
아니, 저는 트윗에 올린 걸 봤는데 트윗에 뭐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샷 하나 딱 올리고 뭐 이렇게 뭐라고 쓰셨나? 근데 저도 약간 아까 그것처럼 좀 비싸다고 하는 건지 이게 싸게 잘 써먹었다고 하는 건지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앞선 우리 나균님의 구매력을 봤을 때 이게 싼 건지 안 싼 건지 헷갈리긴 했어요.
비싸죠.
맞아요. 그 클로드 같은 거 쓸 때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 이게 비용이라는 게 여기서 많이 썼으면 여기서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클로드 30만 원 구독했는데 여기서 8만 원씩 나오고 있으면 또 이게 아, 타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많이 돌려서라기보다 이상한 문제를 밟은 거 같아요.
행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산했는데 1000분이면 16시간인데 3000분이면
근데 이제 한 달
시간을 두죠. 한 달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니까 일로 나누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일로 나누면
아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개인 프로젝트니까 업무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돌리기가
CI니까 CI가 빌드해서 넣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뭐래야 네. 이렇게
그거 그냥 내 로컬에서 실행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셀프 호스티드로 가면 비용이 제로예요?
제로예요.
제로.
네. 그 운영 비용만 내면 돼요.
이제 전기세에다가 그렇죠.
네. 그거
장비 구매비.
그래도 잡 제출하는 서버 공짜인 거네요. 좋네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 맥으로 하면 맥 환경밖에 안 되잖아요, 걔가. 거기에 또 도커를 까는 거예요?
이제 덩커? 그걸 몰라서 이제 그냥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셀프호스트는 그게 해봐야겠다. 문제죠. 얘네는 사용량 과금이고 이쪽은 셀프호스트를 어떻게 운영했다가 다르지만 그냥 떠 있으면 대기하려면 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떠 있는 만큼 돈을 내 수밖에 없죠.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 켜놔야 되죠.
컴퓨터 켜놔야
컴퓨터 전기세.
네. 전기세든 아. 아니면 뭐 EC2를 띄우던
내가 구축해야
그 비용을 되고. 이제 내가
그래서 낙균이 아까 스튜디오에 서버 맥스튜디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장나면 고장나면 내가 고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일 많지 않았어요? 이쪽 CI 문제 생기면 가서 막 고쳐줘야 되고 셀프호스티드 러너 같은 거.
저희는 이제 그 뭐야 물리머신은 안 쓰니까 쓰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게 GitHub 액션 쓰면 저도 이제 OIG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본 적 없어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팬딩 알림 같은 게 없어요.
팬딩 알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회사에서 액션을 100개를 동시에 돌리려고 그래요. 아, 그럼 막 에이, 밀리잖아요. 에이. 제가 보고 싶은 건 사실 요건데 에이. 지금 70개 밀려 있어. 그래야 이제 막 늘려. 그렇죠. 되는데 요걸 보는 게
없어요.
뭐 최근에 찾아보진 않는데 작년에 막 찾아보고 했을 때는 없었어요. 요거를 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깃허브 묘하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아, 그게 너무 너무 짜증이 나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요청이 오죠. 안 떠요. 그러겠네. 늘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보면 늘 막 늘리고.
그 생각해보면 GitHub도 약간 기능을 한참 개발을 한 다음에 좀 방치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조금 원래부터 그랬죠. 원래부터 GitLab이 앞서가다가 그래도 액션까지는 따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더 안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펜딩 같은 것도 쫙 통계가 있으면 그냥 한 일주일 뭐 좀 길게 보면 알잖아요. 아 낮에는 한 10대 놓고 밤에 3대 놓고 퇴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뭐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트리거 예,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될 수 있을까?
내부에서 돈을 받나?
셀프 호스티드 러너 해준 거에 감사해라.
아, 그렇죠. 감사하죠.
뭐 돈도 안 되는데 내가 뭐 이런.
근데 셀프 호스티드 러너와 AI 조합 진짜 이거 완전 나만의 코덱스인 거잖아요.
아,
네?
Git Open AI 코덱스처럼 나만의 이렇게.
근데 그거 뭐 GitHub에서 돌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GitHub은 이제 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셀프호스티드로 하면.
근데 셀프호스티드는 좀 빠른 거 아니에요 대신?
그거는 뭐 사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사양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빠르죠.
사양도
주는 게
그렇고
그렇게 비싸진 않, 아니 좋진 않거든요.
구성하는 것도 빡세게 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아마.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작업해가지고 커밋에 이런 인터페이스도 되게 좋잖아요. 이 GitHub 액션으로 하면은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제 원격 개발 환경이 클로드가 훨씬 더 작업 환경이 좋던데.
근데 원격은
얘는 대답하면 애가 또 떠가지고 진짜 느리게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도커 빌드 다 하고.
아 그런가.
근데 지금도 클로드 코드 액션이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아니면 코드 스페이스를 하나 띄우고 걔를
그러니까 그런
걔를 슈퍼바이저처럼 쓰고 얘가 막 액션 막 실행하면서.
그냥 거기 개발 환경도 다 있는데 이거 클로드 코드에 만들면 도커가 떠서 DB를 다시 덤프 뜬 다음에.
아 DB까지.
코드 스페이스는 시간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월구독
다 있을 거예요?
네?
다 있을
월구독이었던 것 같은데.
코드 스페이스도 이 셀프호스트
월구독.
코드 스페이스는 셀프호스트 안 될.
아, EC2 같은 느낌으로
되나?
얼마였던.
저는 셀프호스트 붙이는 게 더 되게 좋아 보여.
근데 코드 스페이스가 원래 그 데브 컨테이너라는 그 약간 오픈 소스 계열의 그거 하는 거라서 직접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는 그 스펙 같이 쓰는 거거든요.
전 셀프호스티드 러너도 그 비싼 맥스티드 쓸 필요 없이 저희도 지금 쓰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GM텍만 벌써 3대 사는데 한 대 한 20-30만 원 하고 메모리 꽂으면 15만원밖에 안 해요. 64기가 해봤죠 요즘에. 그걸로 그냥 깔아버리면 엄청 쌀 것 같아요.
아, 저도 맥스티드를 쓴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재밌네요. 그래도 이런 공유하신 거.
셀프 호스티드로는 하실 거예요?
하려고 보고 있는데
귀찮은 것 같던데. 저희도 이제 아까 하죠. 말한 대로 대부분은 EC2로 편하게 하는데 iOS는 방법이 없거든요. 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안드로이드도 옆에 했는데 그게 아마 맥을 다 맥미니 같은 거 스튜디오 다 한 다음에 그거 다 네트워크 연결해놓고 거기서 돌리거든요. 가끔씩 깨지는 것 같은데 맥이라는 환경 자체가 막 개발하기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코드 스페이스는 180시간 포함 프로에.
아 프로에 포함.
네, 180시간.
180시간.
괜찮은 것 같아. 시간 감이 안 오네요.
얼마 안 되죠.
주 52시간이니까
하루에 6시간
한 달 한 달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주 52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씩 하면 한 달 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루 6
4 46 160시간 맞네.
계산을 그렇게
맞아 맞아요. 하루 6시간씩 30일.
하루 8시간씩 30일 풀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아 그리고 108시간 하루에 8시간씩 하면 22일 나오는 게 업무용 근무 시간에만 쓰라고. 원래 한 달에 근무일 한 22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클라우드 시대잖아요. 여러 개 동시에 띄워야죠.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포함시켜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는 돈 더 내라.
그리고 좀 막간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클라우드 코드에, 클라우드 코드에서 소넷 있잖아요. 최근에 소넷에서.
소넷이 3.5에요? 3.7이에요?
네? 소넷은 4.1이죠. 아, 4.0. 4.0. 소넷 4.0.
아, 헷갈려.
4.0, 4.0.
오퍼스 아니에요? 4.0은?
그러니까 4.0이 오퍼스랑 소넷 나왔다가.
아, 네. 오퍼스만
4.1만 나왔죠.
아, 네.
네, 그 4.0이에요.
소넷 4.0 소넷 말하시는 거죠? 네.
근데 소넷이 최근에 API에서 100만 토큰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100만 토큰. 네, 그거 지금.
해보고 있어요.
맥스. 그 20X 플랜?
월 $200짜리.
네, 아무튼. 플랜 이름이 어려워요, 걔네.
그 플랜에 지금 들어올 거란 얘기가 있어요.
아, 원래 API만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몇몇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거에 또 모델 이름을 누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를 한 게, 소넷에다가 대괄호 넣고서 뒤에다가 1M이라고 치면은 그 모델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은, 지금 롱 컨텍스트는 베타라고 나와서 안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모델이 지금 최근 거지. 버전에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제 거에서 안 돌아가. 그래서 지금 롤링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100만 토큰 되면 제가 대박이다. 평소에 많이 안 써도 얼마 쓰는지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지는 건지 감이 안 와서.
그리고 지금 $200짜리 플랜이면은 거의 소넷은 거의 진짜 무제한 돌릴 수 있거든요. 여러 세션 돌려도 거의 안 막힐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100만 토큰이 가면 사실 이게 뒤로 갈수록 토큰 소모가 엄청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만 토큰 갔을 때 은근히 오퍼스만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우리 회사 기덤 레포 한 몇백 개 되는데 그거 다 받은 다음에 전체를 분석해 하면 할 수 있는 건가? 100만 토큰이면?
아, 못하죠.
안 되죠.
왜요?
부족하죠.
안 되죠.
100만 토큰 그렇게까지 토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20만 토큰이니까. 아, 지금 보통 쓰는 아니, 20만 토큰이니까.
라인만 해도 100만이 훨씬 넘어요.
아니 걔는 필요한 것만 검색해서 쓰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하나씩 분석시키면 할 수 있긴 있죠. 계속 돌아가면서.
아 그래요?
네, 아니면 병렬로 돌려.
별거 없네. 그러면.
우리 정적 분석에 하는 그거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라인별로 돈 받는데. 네. 프로젝트 많지도 않은데 지금 200 몇십만 라인 거기 들어가 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이제 망할 것 같고 클라우드 코드 시키는. 저는 요즘 계속 그 꿈을 꾸고 있어서 GitHub 레포를 로컬에 다 받은 다음에 아키텍처랑 서로 뭐 호출하는지 좀 알려줘 하면.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왠지 토큰으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근데 어차피
우선 귀 클론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세션이 엄청 많이 돌겠죠. 세션이 한 번에 될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그 20만 토큰 세션이 뭐 수십 번 수백 번 돌아야겠죠. 당연히. 아,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뭐 네. A에서 B를 알아내고 B는 또 묘한지 알아내고 이렇게 돌면서 네,
순차적으로
한 방은 안 하게 또.
아니 프로젝트별로 먼저 분석시킨 다음에 이제 관계도를 하나씩 그려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서를 만들면 문서만 보면 되니까.
네. 근데 좋네요. 저 이제 원래 클로드 쓸 때 항상 아 얘가 너무 많이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멍청해지니까 클리어를 하고 내가 또
컨텍스트를 많이 쓴다고 멍청해지진 않지 않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무 클리어는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클리어를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오면은?
아니에요.
계속 그냥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좀 멍청하다는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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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우리로 보면 그거잖아요. 방금 여기까지 막 클로드 이야기하다 갑자기 딴 이야기 했는데 네.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바뀌지 않는데도 계속 네. 중간중간 클리어 할 때도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에 그쵸. 대한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약간
거죠,
그 저는 강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리어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클리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 해야 됐던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이유는 일단 클리어 안 하면은 그러니까 세션 안 바꾸면은 요금이 엄청 빨리 올라가요. 한 10만 토큰 쓰면은 그때부터 잠깐 하나 물어보잖아요. 간단한 거. 그러면은 막 $0.1 $0.2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리어를 무조건 했죠. 근데 지금은 일단 그게 별로 없고
전액제라서
그렇죠. 그런 게 별로 전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4월 5월쯤 쓸 때는 10만 토큰 넘어가잖아요. 답변이 엄청 느려졌어요. 그때부터 이미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지금 100만 토큰 가면 제가 봤을 때는 100만 토큰까지 못 쓰고 아, 5, 60만 되면은 속도가 엄청 느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보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극복이 됐거든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나 한 15만 토큰 썼을 때나 속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작업하던 프로젝트의 그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은, 뭐 혜리나 저 같은 경우 쓰는 거 보면은 소프트 랜딩을 엄청 빡세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일할 때 앞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5만 토큰, 6만 토큰 이렇게 막 써요. 처음에 막 분석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읽으면서 작업 안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세션을 초기화 시키잖아요. 그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최대한 작업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컴팩트 되면 또 그대로 이어서 작업하고.
아, 그럼 약간 모델이 자연적으로 잊어버리게 두고 그냥 계속 쭉 가는 게 낫지. 굳이 하드하게.
그러니까 필요할 그렇게... 때는 하는데,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일을 더 못하진 않는다는 거죠. 제 경험상.
근데 최근에 좋아진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이 얘기한 것 같은 얘기, 뭐, 해커뉴스 MS 좀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토크 받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나에도 예전에 네네. 그랬고. 근데 막 던지면, 느낌에는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갑자기 어느 지점부터는 좀 멍청하게 갑자기 그러니까 받는다고 다 하지 못하고 약간 인계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도 좀 본 것 같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네.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체감상 저는 20만 토크 정도 쓰면서 그렇게 느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얘가 앞에 컨텍스트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게 쌓여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어제 CP님한테도 작업하는 거 보면서 얘기 드렸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그 얘랑 인터랙티브한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내가 얘한테 어떤 정보를 주잖아요. 그거를 뭐 잘 못 푸니까 아 내가 이거 알려줄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안 찾고서 멈추고서 나한테 물어봐요.
왜요?
약간 이렇게 계속 그때 사람 시켰더니 사람이 잘 찾네. 내가 옷을 써야 되나?
진짜요?
약간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알아서 시켜야 돼. 알아서 시켜야지 얘가 뭐 예를 들면 LS나 뭐 간단 캐치면 나올 건데 안 하고서 물어보는 거죠. 이건 사용자 입력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오, 신기하다.
그 세션 안에서 그리고 그 세션 안에서 예를 들어 커밋 자동으로 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작업 시키면은 커밋 요청 안 했는데 커밋 해버려요. 그런 어떤 습관이 생기는 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방지를 해야죠. 그래서 그건 의식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재밌네요.
뭐 아무튼 좀. 끝.
아, 잘 들었습니다. 기타 액션
한 것 같아요.
끝.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다 끝난 것 같네요.
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